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들에게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2 사이버 방위협정회의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곳이자 평화와 위기 그리고 분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정부와 군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후에도 공격은 계속됐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업 및 에너지 분야를 목표로 한 데이터 삭제 공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격이 실패한 것은 나토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이 사이버 방어를 재개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더 많은 자금과 전문 지식 그리고 더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은 우리 국경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평화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렐 대표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의 국방정책을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의 자국 방문에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IAEA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이 다음 주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이달 중 IAEA 자국 방문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AEA는 핵물질의 위치와 접근 방법, 시료 채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한다고 이란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5개 국가로 이루어진 IAEA 이사국은 오랫동안 이란 내 세 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입자의 출처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란이 아직 이와 관련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달 말 전에 테헤란에서 추가적인 기술 회의를 열자는 이란의 제안에 주목하지만 미신고 핵물질 문제를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2015년 7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2018년 이 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집트 아시아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있어 3국의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 나라 정상들이 양자회담과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도 다뤄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더욱 광범위한 위협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일이 다음 주에 벌어질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핵실험 가능성에 더해 추가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이어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3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시 주석이 중국의 국가이익이라고 믿는 것을 이해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간의 상충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도 만나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한일 정상이 13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차츰 전 지역으로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1도, 낮 최고 9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정상과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밤 이집트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순방지인 이집트에서는 11일 열리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압델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어 1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영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 등에는 한반도 관련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아세안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 비전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정착의 공통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건 13일부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3자와 양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도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지 정상 차원의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동이 3자 관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만큼 미한일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짧은 만남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형식의 회동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전향된 입장을 표시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친 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국 관계를 비롯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국의 영내 강압 행위와 인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과 함께 북한의 최근 도발도 논의 주제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핵 문제가 공동 협력 분야라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베이징의 영향력 활용을 환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하지만 베이징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직접 관련이 있는 양측이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우려에 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국을 비롯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15일과 16일에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함께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와 보건, 식량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회원국의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행위 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논의할 것이라고 앞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G20 정상들과 식수 행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와이를 거쳐 17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일 전화 브리핑을 열고 아세안 회의 관련 미국의 의제를 설명하다가 별도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Let me note that we also remain deeply concerned with the DPRK's recent escalatory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We have continued to condemn these provocations and w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긴장을 고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거듭 규탄했고 또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세안 회원국들은 물론 동맹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인 도전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협력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며 1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둔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if you look at the totality of the engagement of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to this region.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관여의 총체는 임기 초부터 매우 두드러졌다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일본 총리였고 한국 대통령이 그 다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담, 미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을 열었고 직접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이번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세 번째로 방문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외에도 수십 건의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었고 미국의 역내 투자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속적이라며 미국을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라며 미국은 100년 이상 인도태평양 국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3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있어 3국의 협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 나라 정상들이 양자회담과 삼자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ll also hold bilateral and trilateral meetings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the President of Korea. In light of the continu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the DPRK.
백악관도 이날 관련 일정을 소개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3국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한일 정상회동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10일에서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것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영내 순방을 계기로 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핵실험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ll, we'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our concern in North Korea that the DPRK would conduct its seventh nuclear test at some point.
지난 몇 달간 미국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남아있다면서 그런 일이 다음 주에 벌어질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핵실험 가능성에 더해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또한 우려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를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모두와 매우 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한일 3자 회동이 3자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도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보다 광범위한 위협도 미한 정상 간 논의 주제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군복이 제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복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군복을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와 북한이 러시아 군인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유엔 회원국의 직무를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375호의 직무 금지는 부분적 또는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군사작전 능력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복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의류에서 포탄까지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공급 부족과 국제 제재의 효과 속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이란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복이 북한에서 제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지적했습니다.
I couldn't speak specifically to the potential export or transfer of military uniforms that are fabricated in the DPRK, but what we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북한에 안보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했다며 북한이 상당량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3국을 거친 위장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할 가능성을 우리는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8일 담화에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몇 년간 주민들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쓴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북한은 모든 조치에서 국민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At every step, the DPRK regime has prioritized its own interests over the interests of its peopl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전 세계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을 꼽으며 이는 불행히도 북한 정권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정부나 정권과 심각한 이견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립과 압박만을 심화시킨 도발을 중단하는 등 방향을 바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오스트리언 부대사는 10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오스트리언 부대사는 이날 OSCE 상임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러시아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잔악행위에 직면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러시아는 무책임하게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들, 즉 북한과 이란에 지원을 요청해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 무인기가 러시아로 불법 이전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315호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재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조정해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첫 미중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 양측이 협력한 역사가 있는 분야라며 이런 정신으로 관련 논의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회동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 화상회담과 전화통화 방식으로 세 차례 소통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회동 주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다양한 역내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압박 등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 간 논의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가 미중 협력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 6자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했던 역사가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정신으로 관련 논의에 접근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는 역내 문제로만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미국과 중국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이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지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의 활동, 인권 문제, 중국의 해로운 경제 행태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오랜 우려를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동에서 별도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 정상회동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 심화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며 특히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초국가적 도전을 비롯해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군사적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만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We do see sort of an alliance forming betwee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테리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적어도 세 나라가 함께 모여 북한 위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정례적인 일이나 관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삼각회동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빈도가 높으며 고위급으로 제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행동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추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가용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존 해밍스 퍼시픽 포럼 인도태평양 국장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3국의 공동 성명은 물론 강화된 군사 공조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t the very minimum, a joint statement of, you know, solidarity that they stand together. That...
최소한 3국이 함께 한다는 연대의 표시를 담은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이고 또 최상의 경우엔 3국이 북한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 정보 공유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밍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3국이 모두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각국 군 간의 정보 공유를 재개 또는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규탄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3국 정상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m sure you will see condemnations of North Korea's action.
매닝 연구원은 최근 몇 주간 3국 실무자들의 만남이 계속 있었다며 정상들은 분명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함께 일할 추가 요인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 give extra incentive for Korea and Japan to work together.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각국이 잠정적인 7차 핵실험에 대응해야 하는 등 외부적 사태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3국의 일치된 대응 또는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해밍스 국장은 삼각공조가 기본 틀에는 북한이란 요소를 품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trilateral sort of framework, there was always this North Korea element, but behind that,
해밍스 국장은 미국은 삼각공조가 중국에 대한 대응이 될지 여부에 분명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벤자민 영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이 역내 중국의 호전적 패권 행보와 타이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특히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과 관련해 점점 호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국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신속하고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교수는 타이완 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 기지들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허가할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주제라며 중국의 고조된 군사적 수사를 고려할 때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이 훈련이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와의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킨소드 23이 10일 시작됐습니다. 주일 미군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미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 우주군 소속 군인들이 일본 본토 오키나와현과 그 주변 영해 전역의 군사시설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훈련에는 호주군, 캐나다군, 영국군도 참가하며 외국 참관인들도 훈련을 관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일 미군은 킨소드와 같은 훈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임무 영역에서 함께 훈련하며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킨소드는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강력한 동맹과 공유된 가치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킨소드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2만 6천 명, 미군 1만 명, 함정 30척, 항공기 370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일 미군 공보실은 9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킨소드 같은 훈련은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킨소드는 1986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훈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두 나라 군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 중 구축되고 유지되는 관계는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2명 등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미국 재무부의 최근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최근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취한 추가 조치를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향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8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게 과상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제재 외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받는 개인은 120명, 단체는 134개로 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현역 하원의원 4명이 모두 재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지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관련 정책 기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필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한국계 의원은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입니다.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서는 26년 만에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11일 자정 개표가 95% 이뤄진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44.1%에 그친 공화당의 바필리 후보를 제쳤습니다. 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도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개표율 70%인 11일 자정 현재 56.4%의 득표율로 43.6%에 그친 공화당 키스 스왕크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현역 하원 의원인 영킴 의원도 11일 자정 현재 개표가 63% 이뤄진 40선거구에서 58.5%의 표를 얻어 41.5%를 획득한 민주당 아시프 마후무드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미셸스틸 하원 의원은 60%의 개표가 이뤄진 45선거구에서 54.6%의 득표율로 45.4%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제이첸 후보와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스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75%로 내다보는 등 한국계 현역 4명 모두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보좌관을 지냈고 2019년 하원에 입성한 이후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함께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등 일부 사안에서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트링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초선 의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영킴 의원과 스틸 의원은 모두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승리하며 스트릭 의원과 함께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냈고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에서 2004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이들 의원은 한국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활동을 벌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는 한반도 관련 활동은 줄고 소기업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재향군인 관련 사안에 중점을 뒀고 스틸 의원은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와 교육노동위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교육 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외교위 소속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중국, 타이완 등 외교안보는 물론 소기업과 재향군인 관련 의정활동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10일 VOA 전화통화에서 한국계 의원들이 특정 정책을 다 함께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른 정치적 시각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understand Korean history. They understand Korean history. US-South Korean alliance issue.
그러면서도 한국계 의원들은 한국계 미국인의 스토리를 비롯해 한국 역사와 한국, 그리고 미한동맹 문제를 잘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런 점이 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계 의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이해를 의회에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과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문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성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King 전 특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 제한적이나마 접촉을 하고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접촉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계 의원들이 특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행태의 감시 체계인 임시거주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강제 북송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탈북민 체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만연합회 김정아 대표는 중국 공안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1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 공안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취합해 만든 강제북송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 공안의 임시 거주증 발급이 한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시작됐다며 공안이 중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잡아가면 종족 번식이 멈출 정도로 심각하다는 해당 지역 중국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 여성들은 상당수가 주로 벽지의 한족 남성들과 돈에 팔려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안에 들키지 않고 숨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항의로 도입된 임시 거주증은 그러나 탈북 여성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족 남편 혹은 중국인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단체는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가 조사한 6개 지역에서 임시 거주증 등록비는 중국 돈으로 5,000위안에서 8,000위안, 미화로 700달러에서 850달러로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거주증을 갖고 있는 탈북 여성은 관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관내 버스와 택시 이용이 가능하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습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중국 공안이 임시 거주증 등록을 한 탈북 여성의 휴대폰을 한 달에 두세 번 직접 조사하면서 한국 등 외부 연락처나 통화 기록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감시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거주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휴대폰 검사로 인해 오히려 탈북 여성들은 그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영구적인 중국 거주의 보장이 아니라 언제든 북송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탈북 여성들은 계속해서 심리적 불안함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5월께부터 중국에 탈북민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공안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북한의 이런 통보에도 중국 측의 탈북민 체포가 지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린성 투먼 같은 규모가 큰 구류소는 더 이상 탈북민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이 북한과의 외교 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부담으로 인하여 북송을 거절하는 상황임에도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을 체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구류소가 포화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북한 요청에 의한 외교적 협약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 여성 221명과 한국에서 탈북 여성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 30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도 담았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65%에 해당하는 143명은 북한으로 잡혀갈까 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상자의 35%인 77명은 강제 북송의 두려움으로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죽으려고 항상 약을 지니고 있고 7명은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북송 위협에 시달리는 동안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분리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87%가 출산 경험이 있고 북한과 중국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한국 내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가운데 60%가 실제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가 74%로 가장 많았고 강제 북송 때문이 14%, 강제 북송을 피해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돈을 버느라가 13%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의 강제 북송 정책은 인권 유린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북 및 강제 북송 정책은 실제로는 탈북 여성과 자녀들 그리고 중국인 자국민까지 끔찍한 피해를 주는 인권 유린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여성만이라도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만연합회는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강제로 분리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탈북 여성 단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여러 형태의 도발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심각한 경제에 나는 숨기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하면 군사력 증강은 물론 체제 유지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이런 취약성을 공략하고 대북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사는 북한 출신 에스터 씨는 9일 VOA에 최근 북한 내 가족과 통화한 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밀무역으로 살아가던 가족 등 많은 연선 지역 주민들이 국경 봉쇄로 3년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생활이 심각하게 피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부와 수시로 통화하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치솟은 물가 때문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 교육이 끊어지면서 생필품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진행 상황이 다 3배 올랐답니다.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들과 대북 소식통들의 분석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 국내 총 생산 GDP가 지난 5년간 연평균 2.4% 축소됐고 대외무역은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량의 미사일과 포사격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이런 경제적 치부는 숨기는 이중적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군사력을 위해 경제력을 보유해야 하는 등 균형을 추구하지만 김정은은 그런 접근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istorically, most countries have to have a balance. They've got to have economic power to have military power.
또 김 위원장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생산을 독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실책 때문에 김정은은 군사력을 과시해 주민들의 시선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뒤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발상은 미국과 한국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메릴랜드 주립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과 물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불만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을 숨기고 다른 문제를 꺼낸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re confronting a big problem, they try to hide it and point to a different problem.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이 식량 상황에 관해 걱정하면 식량 상황을 주민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대신 한국, 미국과의 갈등, 연합군사훈련 등에 관해 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식량이나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관해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으며 관심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등 군사력 과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북한의 경제적 취약점을 간파하며 포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서울대학교의 김병현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 강연과 언론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보다 새장 속에 갇힌 김정은과 북한의 구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경제 병지는 뭐냐 하면 냉정히 보면은 국가는 없음 같지만 김정은 생존 코드입니다. 핵을 쥐고 경제를 동시에 쥐면 나는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쥐면 외부 세력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경제를 쥐면 내부에 불만이 없으니까 나는 둘 다 딱 쥐고 계속 가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핵 경제 병지 노선, 김정은의 생존 코드를 핵 경제 상충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핵을 쥐면은 경제를 포기해내고 경제를 얻으려면 핵을 놔야 되고 그런 구조로 만들자는 겁니다.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김 원장은 북한이 강점은 드러내면서 2017년부터 해마다 거의 1조 원, 미화로 7억 4천만 달러를 잃고 있는 경제적인 약점은 숨기고 있다며 이런 경제 취약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경제를 이긴 독재자는 없다며 김정은의 불꽃놀이만 보고 과잉 대응하기보단 경제 취약점을 활용해 김정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외부 세계가 옛 공산 유럽과 달리 구호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는 접근을 이제 삼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옛 동독을 비롯해 공산 동유럽은 정보 유입 등 외부의 노력으로 국민이 자국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 조국을 떠나면서 체제 붕괴로 이어졌지만 북한은 완전히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n North Korea it's quite the opposite. Nobody comes and goes. Almost nobody. And the foreign countries
브라운 교수는 아무도 북한을 오가지 않고 외국 국가들은 북한이 두려워 모든 종류의 보호를 하며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거 고난의 행군이란 전례 없는 경제난 때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수용했지만 김정은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 has just gone the opposite direction. He's closed up like a clam.
전문가들은 위성과 탄소 배출량 측정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미안일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소규모의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근근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북한 김일성대에서 경제학 고위 과정을 마친 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은 10일 BOA에 북한 경제는 군수, 당, 내각 경제 세 가지로 돌아간다면서 군수와 당은 내각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가을 곡물 작황이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 대리도 BOA에 김정은이 오직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미칠 파급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묵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오케이거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 자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국방공업에 올인 몰빵하게 돼 있고 또 여기에서도 가장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핵과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은 돈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렇게 큰 경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거나 바퀴박아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중국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쌀과 원유, 비료를 해마다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그러나 최근 김정은에 대한 엘리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수 부분에 자꾸 올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민들이 돌아가야 될 몫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민생활이 계속 용락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용락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 김정은이와 또 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그 민심이 이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북한 정권에도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네선임 연구원도 이런 우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외부 정보 유입을 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군사력만 내세우며 위험을 무릅쓰는 김정은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향후 김정은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로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연합국에 제시한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4년간 지속됐던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막을 내립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온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각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자 독일은 기세가 꺾였고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계속적인 공세를 퍼부었지만 연합군의 반격에 밀렸고 독일에서는 연일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경제 파탄과 육군의 몰락 등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독일의 황제 빌헤름 2세는 황제에서 물러나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독일에는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독일 공화국은 1918년 11월 11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연합국과의 휴전 조약에 서명합니다. 1965년 11월 11일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로디지아의 이안 스미스 총리가 독립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로디지아가 일방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로디지아는 1961년 백인에게 우호적인 헌법을 공식화한 이래 인종차별 정책을 펼쳐왔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디지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자 영국 정부는 반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로디지아의 민주주의가 들어서기 전까지 로디지아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로디지아에 즉각 정치적 외교적 제재를 가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로디지아를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에 동참합니다. 마침내 로디지아 백인 정부는 1979년 다민족이 참여하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고 이듬해인 1980년 짐바브웨로 독립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